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은 가족의 믿음의 고백인 것 같아요. 참 어려운 때에 개인적으로 또 출장 가서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텐데 우리의 믿음이 이 어려울 때 많이 진가를 발휘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으셨으라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민수기 32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3절 우리 한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 하셨으므로 마침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모두 소멸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 가운데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그 어린 양 되시고 흠도 점도 없으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뜻 안에 가운데에서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의 임재가 충만히 머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시영입니다. 저 중에 또 여러 가지 또 제가 참석하지 못했는데 형제자매님들 기도로 또 일을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32장 13절을 통하여서 38년 방황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은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성경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라고 하죠. 광야의 책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렀던 그들은 이제 어디로 출발해야 하냐면은 가네스 바네아에서 1세대 부모의 그 세대와 2세대 어린 자녀의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마음에서부터 거부하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불평했을 때 믿지 않았던 1세대가 광야에서 시간차를 두고 계속 죽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1세대 중에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다 광야 가운데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예. 지도자로 섬겼던 그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했던 이스라엘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서 방황하지 않고 주님의 목적 안에 사는 길들을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의 출애굽한 후에 그 방황의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그들의 방황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시내산에서 1년이 지난 후 가데스 바네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대대로 나와 1세대가 모두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남쪽에서 동쪽으로 다니며 계속 방황을 했어야 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열 하루, 그들은 열 하루만 더 갔다면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들은 그곳에 있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신명기 1장 28절 한번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 신명기 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크고 키가 크며 그 지도자들은 크고 성곽이 하늘까지 닿았으며 또한 우리가 거기서 아낙 족속들을 아들들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에. 아멘. 정탐꾼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오늘 1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키가 크고 그 도시들은 크고 성곽이 하늘까지 닿았으며 또한 우리가 거기서 아낙 족속의 아들들을 보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36절에는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르논 강가의 아로엘과 그 강 옆에 있는 도시로부터 길르앗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점령하지 못할 정도로 강한 도시가 하나도 없었으며 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가자라고 했지만 10명은 부정했고 2명은 긍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두려워했어요. 키 큰 그들의 그 도시의 백성들, 그 높은 그 성을 보고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도 지나가면서 저보다 키가 좀 요즘 젊은 세대들이 키가 크잖아요. 보통 180. 저 작은 키가 아닌데 제 한국 표준이거든, 표준. 이렇게 보면 위압감이 들고 제가 움츠러드는 그 젊음의 기에 또 어떤 때는 좀 크기에 움츠러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없어요? 와,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예.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아닌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1년도 아닌 38년이란 그 긴 세월을 똑같은 곳을 계속 맴돌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방황을 했어야 했습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신명기 2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을 보며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기로 하고 그 모든 적까지 무찌를러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나타난 것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두려워했어요. 신명기 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널 때까지 기간이 38년이라 마침내 이때에 군사들의 모든 세대가 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 군대 가운데서 소멸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년.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군대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군대였어요. 여러분들 이집트에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군대였습니까? 군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성경에 군대라는 기록이 없고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종이었어요. 종살이를 했던 노예 상태의 일꾼이었습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 이들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는 그들이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없었습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흙을 이겨 틀에 넣어서 벽돌을 만들어 찍어내고 그 벽돌을 또 힘겹게 운반하고 또 운반해서 그 건축물을 만드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 가운데 어떤 처참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의 아들들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넌 후 비로소 광해에 접어든 후 아말렉 족속의 공격으로 인해 어떻게 싸우는지 알아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싸우는지 조금씩 광해에서 알아나갔어요. 여호수아에서 기록된 바와 같은 정복자가 되는 대신에 민수기에 설명하는 것은 방황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거인들을 정복하라고 하신 것과 약속하신 땅을 소유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20장은 14장부터 20장은 이들이 방황한 기간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긴 장례 행렬이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38년 동안 몇 명이 죽었습니까, 여러분들? 120만 명이 죽었어요. 12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남자가 60만 명, 여자가 60만 명이 죽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6.25 때 전쟁 시에 죽은 민간인이 99만이래요. 민간인만요? 미국 각 나라마다 딱 틀립니다. 그건 제가 다 나열할 수 없고 2016년도 서울시에서 특별히 이 양천구에 저쪽이 양천구죠? 예, 양천구에서 거주하는 인구가 집계로 1020만 4057명이라고 합니다. 120만이면 10분의 1이 38년 동안 죽어나갔어요. 서울 인구의 10분의 1이 죽어나갔습니다. 몸으로 좀 느껴지세요, 이제요? 얼만큼 죽었나? 자, 매일 하루에 계산해보니까 매일 하루에 제가 이거 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하루에 몇 명이 죽었을까요? 제가 오늘 이거 마치면은 커피 쏩니다. 몇 명이 죽었을까요? 예, 많이. 많이 죽었어요. 예? 3,000명? 그건 너무 과한데요. 매일 85명이 죽었을 것입니다. 하루 동안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시간을 12시간으로 계산한다면 시간당 평균 7번의 장례를 38년 동안 매일 80명 이상이 죽어나갔어요.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서는 이스라엘 그 진영의 그 장막 안에서는 매일 곡소리를 들여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는 결과입니다. 최근에 제가 찬양이하고 그 찬양이 한번 칠 때 그 자살한 사람 집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저 처음이었어요, 저도요. 그래서 자살한 사람의 집에 갔는데 번개탄, TV에서나 봤던 그 번개탄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번개탄이 있는데 그 한쪽 편에서 제가 이제 개가 인형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저기 상주회사 사람이 그게 개가 저기 인형이 아니라 개라고 개가 그대로 이렇게 잠자듯이 죽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시신은 이제 치워졌고 이제 매트리스까지 이렇게 치우는데 매트리스 주변 방 안에 문턱 안에서부터 쓰레기며 술병이며 인생을 비관하고 방황하느라고 이 사람이 쓰레기며 가득 찼어요. 얼마 먹었는지 몰라요. 쓰레기도 가득 찼어요. 개 배설물로 방이 가득 찼어요. 파리 때 쥐며느리 모든 벌레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방에 가득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매트리스도 이제 치우는데 매트리스에 사람이 괴로워서 했던 그 흔적이 그대로 이렇게 엎어져 있던 모습이 그대로 선명하게 자국이 남아 있는 거예요. 시신은 없는데. 이렇게 그분의 말 들어보니까 상조에서 아는 분의 친근 동생인데 그분이 과도한 빚 때문에 한순간에 자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서른 중반이에요. 나이가 서른 중반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시신 냄새가 안 나는데 그 전에 이제 또 이제 암투병 하다가 간 거기는 보니까 매트리스를 치웠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매트리스에 하도 부패한 시간이 가지고 시신은 없어요. 머리 뒤통수 이 라운드가 딱 머리카락이 뜯겨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구더기가 막 떨어졌어요. 방차까지 뜯었는데 그 부패한 시신에서 들어간 그 물이 장판을 뚫고 바닥까지 고여있어가지고 냄새가 마스크를 썼는데도 그 사람 썩은 냄새가 폐까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잊혀지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빠르려고 했는데 냄새가 독해가지고 갖다 버렸어요. 여러분들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한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인생, 그 민족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38년, 40년, 60년, 70년, 80년 장수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방황의 세월을 하다가 가는 거예요. 매일 부모와 자식이 이별하는 그들의 죽음을 애통해 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린 자녀들은 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들은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삼촌이 왜 저렇게 죽어 나가야만 했는가? 그들이 방황했었던 그 지역의 지도를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일산까지는 직선 거리로 40km밖에 안 됩니다. 마라톤도 45km 달리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38년 동안 이곳을 40km 채 안 되는 이곳을 38년 동안 하루면 돌 수 있는 거리잖아요. 뛰어서요. 38년 동안 그 죽음의 장례 행렬을 하면서 울면서 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땐 도중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으면은 빨리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회개를 안 해요. 그렇죠?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겠죠? 예.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38년째 그 1세대가 다 죽어서야 모세까지 다 죽어서야 가나안 땅으로 그 2세대들과 함께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일산 주변의 모든 지형지물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 뭐가 있고 다 외웠을 거예요. 거기도 표시도 해놨을 거예요. 여긴 누구 바위? 누구 왔다감? 그런 여유는 없을 것 같아요. 울면서. 그렇게 울면서 했다고 한다면은 좀 이상하죠? 예, 진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비 오는 날에 산행하지 말라고 하고, 비 오는 날에 배 타지 말라고 하는데, 꼭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꼭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수풀이 있는 지역과 정갈이 많은 지역. 한낮에는 독사들이 그 그늘을 찾아 들어와서 나무 그늘에 바위 틈으로 들어간다는 것, 어디에 독사들이 우글우글 든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 그들은 방황자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성경은 그들을 방황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7장 8절에 보니까 다만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주께서 자신의 강한 손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너희를 노예들의 집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구속하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어떤 집에서 살았습니까? 성경은 그들이 노예의 집에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만 노예가 아니었어요. 다 큰 20살 넘은 곧 군대 갈 만한 그 아이도 자유인이 아니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들의 예쁜 딸들도 다 그들의 노예였어요. 갓 태어난 젖먹이도 그들의 노예였습니다. 모두가 노예였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은 이집트에서 노예들의 집에서 살았던 그들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집트로 내려갈 때는 그들이 이전의 왕이 바뀌기 전에는 요셉과 함께 들어갈 때 승승장구라고 들어갔죠. 예. 귀빈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불과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상황이 역전됐느냐. 새로운 왕이 바뀐 후에 성경 보라면 그들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왔다. 그리고 그들이 양을 목축하는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들을 이집트 사람들은 가증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숫자가 불어나면서 계속 핍박을 하고 아이들까지 사내애까지 다 죽여도 계속 불어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2장 23절에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이집트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 생활을 인하여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탄식했다.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노예 생활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가 올라와 하나님께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출애굽했어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있었지 않습니까? 열지양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파라오가 항복선언을 했잖아요.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 마라와 또 엘림 시내산에서 바람 광야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왔는데 왜 그들은 광야에서 이런 방황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까?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마치 성경은 마른 땅처럼 건넜대요. 홍해를 건너온 후에 어떤 찬양을 했습니까? 와! 우리 구원받았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족쇄가 풀렸다! 하면서 노래를 불렀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찬양을 드린 적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죄악의 속박에서 구원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다 있지 않아요? 그렇죠? 가물가물하신 것 같아요. 민수기는 히브리서 3장과 또 4장에서 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5절에서 설명된 대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왜 그들이 방황해야 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앉아있는 우리 혹시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들 또 새로운 형제자매들이라도 오늘 내 마음이 혹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강팍하지 않은가? 예, 강팍이라는 말을 듣니까 마음이 딱딱해졌다 그랬어요. 굳어졌다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빨리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 1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5절에서 27절.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자, 25절 먼저 읽어주실까요? 자, 신명기 1장 25절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올라가려 하지 아니하고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네, 정탐꾼들이 이제 들어와 보고 있을 때 이젠 주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정복자로서 군사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그 정탐꾼들이 25절에 보니까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안 들어가요? 들어도 돼요. 안전한 땅이에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예,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한순간에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고 또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넜던 그런 생각들이 이 정탐꾼들의 말들을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민족 대부분이 겁을 잔뜩 먹었어요. 겁을 먹고 이전에 주님께서 강한 수로 붙들고 이집트에서 인도하셨던 광야를 통과해서 이 땅까지 지금 오게 하셨던 그 모든 순간이 한꺼번에 싹 없어졌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지금까지 은혜를 받았다 해서 한순간 어떤 일들이 닥치면은 지금까지 몇 분 전에까지 은혜가 충만했던 그 모든 것이 싹 없어지고 그걸로 압도되어가지고 마음이 강팍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또 그것에서 먹을 것도 없고 예, 했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셨잖아요. 만나러 또 신을 신었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헤어지질 않았어요? 옷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공급하셨어요. 어떤 책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방치해 놓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물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주인이라고 하면서 방치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 인간들을, 우리 인간들을 방치했다면 우리는 이런 처참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극도로 타락한 세계에서 우리는 지금도 더 부패한 가운데 냄새난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1장 25절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한순간에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장막 밖에 나와 불평도 못하고 제가 볼 때는 고라의 자손이 그 땅 속에 다 묻힌 것을 그 겁내가지고 장막 밖으로 못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때도 장막 안에서 수근수근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들을 갖다가 땅 속에 다 족속들을 다 묻으시는 걸 봤죠. 땅이 갈라져가지고. 성경에서 보니까 삼켰다라는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건을 알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속닥속닥 부인하고 자식들하고 속닥속닥 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38년 동안 해가지고 해놓았는데 이제 거기서 무덤을 만들어 우리 죽이려는구나, 저 사람들아. 이렇게 불만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목적을 갖고 계신지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신명기 1장 31절에 보니까 아주 짧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3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성경을 연구해 보셨던 알겠지만 창세기부터 사랑이란 단어가 쭉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이제 한 단어 뭐 민수기부터 쭉 나오는데 그 단어를 보면은 이제 인간적인 그런 사랑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러브가. 근데 오늘 신명기에서 보면 이 러브에란 사랑이란 단어가 신명기에서 7번 이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누구의 사랑이냐?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동정하고 그런 사랑이 아니고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셨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30절, 3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느껴집니까? 아멘. 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뜨겁게 느껴졌어요. 다시 한번 보면은 30절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너희보다 앞서 가시는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또 광야에서 너희가 보았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듯이 주 내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은 모든 길에서 너를 안으사 너희가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나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보다 앞서가시는 분. 주님께서 누가 빨리 달리나 이런 게 아니고 앞서가셔서 먼저 일을 이루시는, 앞서가서 모든 필요한 공급들을 준비하시는, 대적들과 먼저 싸우시는 앞서가시는 분. 또 친아들을 안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안아서 이곳까지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여러분들 자식들 미우면 이렇게 안아주지도 않잖아요. 이 허그하는 건, 예, 부부도 허그하는 건 사랑스러울 때 허그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랑스러워야 허그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죄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속세기하는 이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을 안으셨다라고는 표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에 지금 안겨서 살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 일에 모든 일을 내가 걱정 안 해도 염려 안 해도 앞서 가셔서 모든 일들을 준비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주님의 목적은 그 좋은 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더라도 그 좋은 땅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누리면서 안식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 세대들은 죽었지만 이 세대가 그 땅에 들어갔고 그 정복전쟁에서 다 완성을 못했지만 다윗 왕에 이르러서야 그 정복전쟁이 완성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으셔도 됩니다. 경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일에 빠지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도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을 경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삼겹살 드셔보셨잖아요. 기름이 언제 굳습니까? 막 뜨거울 땐 하얗게 안 변해요. 시간이 서서히 뜨겁다고 한번 만지면 딥니다. 그렇죠? 굳었나 안 굳었나. 서서히 놓으면은 설거지 끝날 정도면은 굳죠. 예, 설거지 끝날 때 정도는 굳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근데 뜨거운 열이 가해질 때는 금방 또 풀어져요. 그러면은 우리는 언제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습니까? 저는 운전할 때가 제일 굳는 것 같아요. 4차선이 쭉 있어요. 차가 안 다녀요. 난 2차선, 3차선 쭉 가는데 1차선은 달리던 차가 휙! 깜빡이도 없이 휙! 등. 하, 그럴 때는 막 진짜 TV에 손자는 야! 기다려! 남자는 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저도 많이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참 그게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다 많이 죽어도 그런 순간적인 이런 기질이 발동을 하니까 죽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 제목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언제 마음이 굽습니까? 죄의 유혹으로 우리가 시험을 당해서 그 낙심할 때 우리가 굽잖아요. 또 부부들은 사소한 말 언쟁으로 마음이 빨리 굽잖아요. 그렇죠? 맞죠? 예. 근데 빨리 풀어야 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렇죠? 예. 빨리 달고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켜서 굳은 마음을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 3장 13절에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가운데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죄의 속임수예요. 난 해도 괜찮아. 해도 괜찮아. 그 정도야 라고 하지만 그건 죄의 속임수입니다.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잖아요. 물론 주님도 불의한 것에 대해서 화를 냈지만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까지 참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속임수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기보다는 더욱 딱딱하고 굳게 만듭니다. 죄의 유혹은 어떻습니까? 마치 낚시꾼의 좋은 미끼와 같아요. 낚시해봐서 알죠, 여러분들? 예. 낚시꾼의 미끼 안에는 맛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갈퀴가 있어요. 날카로운 갈퀴가 있습니다. 낚시 초보들은 어떻게 하냐면 저도 이제 초보인데 이거 잘못하면 이렇게 하다가 낚시 바늘이 여기 손가락에 걸리고 이쪽에 걸려요. 그거 빼느라고 낚시 못해요. 그렇죠? 근데 속임수를 딱 하는 사람은 다 피하죠. 능수능력하게. 그렇죠? 이 낚시꾼의 그 날카로운 칼퀴가 숨겨져 있어서 한 번 낚이면 물고기가 대부분 놓지 못해요. 목구멍까지 파고 들어가서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도록 숨통을 콩 막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물고기가 그 미끼를, 맛있는 미끼를 덥석 입안으로 낚아채 먹으려 할 때 그 고기는 낚싯바늘에 꿰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물고기들은 낚시꾼의 맛있는 횟감이 되곤 하죠. 전쟁 중에 이 상대를 일간질시켜서 서로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못 믿게 해가지고 죽이는 일들이 삼국시대도 많이 일어났대요. 삼국지에 보면은 위초고의 그 세 나라가 있는데 그 세 나라 중에 두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한 나라가 두 나라를 갖다가 일간질 시킵니다. 서로 너희들을 서로 침범을 하려고 한다. 조심해라고 했을 때 서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아주 막 무너져요. 한 성이요. 함락되면은 올콘이 이제 하나만 남았네. 아주 A란 일간시켰던 그 성주가 공격을 해가지고 그 B란 나라를 갖다가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이래서 정복전쟁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매일 특별히 서로 간에 건면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딱딱하지 않도록 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또 그리스도 형제 자매 간에 그리스도께 찰싹 달라붙어 있으십시오라고 우리가 서로 간에 권면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생각에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어서 다른 어떤 의심이나 불평이 그 자리에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유쾌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방황해야 했습니다. 민수기 33장은 이 끝없는 방황길을 기록한 가련한 여행 일지하고 똑같아요. 가련한 여행 일지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를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33장 18절에서 19절, 20절 이렇게 쭉 보면은 하르셀에서 님마에서 님마에서 님몬 베레스에서 떠나서 님나에 진을 쳤습니다. 계속 진을 치면서 이동하는 거예요. 가다가 진을 치고 또 출발하고 했으나 어떤 뚜렷한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목적도 없는 방황의 시간들을 그들은 끝없는 연속선상에서 계속 걸어갔어요. 하나님을 의심할 때는 우리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합니까? 패배와 절망을 느끼죠. 우리는 방황을 되풀이하지만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좋은 것이 있지만 좋은 땅이 있지만 마치 이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신기루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잡은 것 같은데 없어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신기루와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회전문과 같아서 움직임은 수없이 많은데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1층을 가는데 회전문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2층 가는데 회전문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저기 가. 목적지가 없으니 계속 도는 거예요. 에이티 피어스는 이스라엘이 범죄한 죄의 심각성을 네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강력한 비난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강력한 비난이란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 없는 분이다라고 표현한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세 번째, 그분의 변함없으심에 대한 공경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버지다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공경이었다는 갈렙은 45년 후 그의 발이 가나안 땅에 굳게 밟고 섰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에 내가 40세였을 때 주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함으로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갈렙은 그가 소경이 된 채로 가나안 땅을 통과했어도 그것이 여전히 그는 나쁜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땅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입니다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가 본 것으로부터 정보를 얻지 않았고 그의 마음 중심에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땅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서 의심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밀착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저 본향에 갈 때까지 주님을 바짝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이스라엘 민족이 방랑자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중간 지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 다 읽지 않겠습니다. 2절에 5절까지 보면은 읽지 않겠습니다. 갓과 르우벤 두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약속의 땅 밖에 있는 요단의 광야 쪽에 그들의 기업을 찾아서 얻었습니다. 그들은 가축들을 먹이기에 매우 좋은 목초지로 있는 길르앗 땅에 머물고 싶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싶지 않았어요. 아, 우린 여기 좋아. 우리 여기 살고 싶어, 모세. 롯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으로 그 땅을 원했고 그로 인해 형제들을 떠나서 약속된 땅의 그 몫을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다른 형제들과 부분적인 연합을 유지하곤 했지만 그 그들은 가나안 땅에 구하는 다른 형제들에게 항상 약점과 문제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자처하지만 우리의 삶과 거하는 곳은 하늘보다 땅에 더 가까이 밀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것보다 땅의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 가짜 손과 르벤 자손처럼 그런데 어떡하지? 더 좋다는 것은 아는데 가기 싫고 그냥 여기가 좋아. 난 싸우기 싫어. 난 피하고 싶어. 나는 그 중간지대에 있고 싶어. 싸우지도 않고 머물리지 않아. 그러나 너희들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중간지대. 다시 말하면 회색지대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더 좋은 곳, 그곳에는 모든 영적인 복이 풍성히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복은 저 하늘에 속한 것이며 그것은 우리를 하늘의 시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지금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하늘에. 땅이란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땅이 있지. 내 지금 발받고 있는데. 성경은 내가 땅에 있어도 군받은 자들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내가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시민권은 당당히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갈 동안 우리는 매일매일 여호수아처럼 세상과 대적하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우리가 전진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시련을 만날 때든 또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때든 나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우리 주님과 함께 앉아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에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르단 한가운데서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 마른 땅을 건너더니 마침내 온 백성이 깨끗하게 요르단을 건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1세대가 또 2세대가 같이 건너왔던 것처럼 2세대는 또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걷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원역기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 위에 굳게 서 있는 한 백성들은 물 가운데서 안전하게 요르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었습니까? 갈렙이 있었습니까? 그곳에는 바로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마른 요단강을 통과한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네. 우리에게 이미 주신 더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히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러시다면 오늘 여러분들 요르단강을 건너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유업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뭐냐면 정복전쟁을 했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서 나가서 피 흘리기까지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말씀 안에서 굳게 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광야를 지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발자국도 길을 안내하는 푯말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발자취 없는 사막 큰 광야를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 크고 두려운 광야 길을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지체는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생을 목적도 없이 또한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고서도 옛 자아로 돌아가 자신의 옛 자아에 물에 풍덩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요단강을 건너서 영적인 전쟁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광야 38년 방황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떤 부분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좋은 땅, 영원한 복락인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조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누리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6장 찬양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406장입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우리 지난달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죄에 신음했던 그 시간들, 또 구원받아서 이 큰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찬양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의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엄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십자가 능력 있네.
3절 하겠습니다.
슬픔과 죄빛 삶을 보냈었네. 절망과 죽음에 쌓였네. 그러나 성도는 기뻐하네. 주님이 지금 이기셨네. 엄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의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목적도 없이 또 죄 가운데서 신음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고 하며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면서도 이 큰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고백했던 그 믿음을 수포로 돌아갈 때가 또한 있습니다. 목적도 없이 방황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이대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